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멸망하는 게 있고 그리고 생명 사는 게 있죠. 예,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망이 있어요. 죽음이 있으면 생명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아니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그 이 문화를 통해서 이 날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 날이 되다 보니까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또 그 은혜가 되는 날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예, 대략 몇 개 정도의 종교가 있을까요? 예? 뭐라고요? 수백 개 있대요. 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뭘 잘은 모르지만 더 있대요. 약 3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천만 개의 이 종교 중에서 참신, 진짜 신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3천만 개나 되는 이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 속에 종교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언가, 무언지 모르지만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형상을 만들던 무얼 하던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뭐 이 세상에 무슨 뭐 하나님이 뭐 만드시고 세상은 그냥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그냥 생겨날 수 있나요? 여러분 핸드폰이 자그마한 핸드폰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이 복잡한 게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핸드폰보다 그리고 자동차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물건보다도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복잡한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람이란 구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우연히 생겼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안 믿어. 여러분,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 믿을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신을 믿던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아니요, 그 사람도 신이 없다라는 걸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누구에게나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3천만 개나 된대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진짜 신이 누구일까? 내가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개의 종교씩 한번 탐구를 해보겠다.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3천만 개의 종교를 다 여러분이 탐구해보고 진짜 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전에 죽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야, 방법을 한번 추려봐야 돼. 3천만 개를 내가 다 뒤져볼 수는 없고, 그래도 진짜 신이 있다면, 진짜 신이 있다면, 신은 뭐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뭔가 주는 거겠죠. 진짜 신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요? 감출까요? 드러내겠죠. 나타내겠죠. 신적 존재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신적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종교, 그래, 종교 중에서 가장 이 세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종교들을 한번 추려봐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응? 뭐가 있어요? 한번 꽂아보세요. 네? 종교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알고 있는 종교는 뭐가 있을까요? 아, 불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또 뭐가 있을까요? 에? 뭐 기독교는 카톨릭하고 함께 포함되니까. 힌두교. 또 뭐 있을까요? 이슬람교. 자, 그래도 세계의 4대 종교라 하면은 그래도 이 네 가지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개 중에서 그래도 신이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 네 개 중에는 있지 않을까요? 네 개만 탐구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모든 종교는 사실은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향해 찾아가고요. 신이 누구인가를 갈망하면서 그 의로움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기독교,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종교는 조금 달라요. 사람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지식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적인 지식,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이죠.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죠. 이것을 계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과학을 믿지 신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과학을 믿으신가요? 여러분, 과학에서요 70%가 바로 추론입니다. 가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그 가설을 확증해낸 결과입니다. 과학도 뭐라고요? 70%가 가설이에요. 추측입니다. 이럴 것이다. 그것을 검증해낸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과학도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성경은 뭐하고? 말하고, 과학은 증명한다. 어디에서 지식을 얻은 거예요? 이 성경. 이걸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 수 없는 일들에 관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세상에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창조에 관한 비밀이 이 책에 숨겨져 있어요. 인간의 죄에 관한 비밀이 이 책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비밀이 이 책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자신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그 비밀이 바로 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아들을 보낸 목적이 있대요.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 독생하신 아들이 누구예요? 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실존했던, 실제 이 역사 가운데 살았던 인물 중에 세상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 4대, 그걸 4대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누구예요? 4대 성인.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는 어릴 땐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우리 혜민이는 안 배웠나 봐요. 누가 있죠? 4대 성인.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죠. 누구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가짜 인물 말고요, 실존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 네 사람 누구예요? 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석가모니, 예, 그쵸?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동양에. 아우, 소크라테스, 그렇죠. 소크라테스. 위대한 철학자죠. 그 다음에, 동양의 공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예수. 이 네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만든 이 사람 중을,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분명히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 예수를 우리가 뭘로 믿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예수가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일까?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냈대요.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진짜 이 땅에 하나님 창조주가 보낸 구원자인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BC, 그리스도 이전, AD, 바로 그리스도 이후를 나눠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왜 그렇죠? 예,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이 네 명의 인물이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에 관해서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탄생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기록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란 건 뭐예요?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한 것이죠. 뭐 요즘에 예언 가끔 보면 그런 말 나오더라.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니 또 어디예요? 뭐 누가 2024년에는 뭔 일을 예언 뭐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요. 예언가들이 있는데 이 성경 자체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 기록되어진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생애가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구원자, 예수,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구원자가 바로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보니까 천사가 어떤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라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아직은 잠자리를 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결혼해 보면은 정혼을 한 이후에 거의 1년 뒤에 이제 혼인을 합니다. 근데 정혼 관계에 있는데 보니까 이 처녀인데 남자하고 요셉하고도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요셉은 알잖아요. 자기의 약혼자지만 자기가 잠자리를 같이 안 한 걸 아니까.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가 뭐 했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또 어떻게 임신을 했느냐? 천사가 어느 날 와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말합니다. 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탄생에 있어서 중요한 걸 말하죠. 그냥 요셉과의 정혼 관계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던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인데 그때 네가 잉태를 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봤더니 어때요? 나하고 이미 약혼 관계인 여자가 뭐 있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난리 아니에요? 아니, 결혼할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애를 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선한 사람이라 그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시금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으니까. 근데 그 말을 참 요셉이 여러분 같았으면 그걸 받아들일까요? 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어떤 남자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실제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얘기를 하니까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에게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어디에서요? 이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구원자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두 가지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자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또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한 가지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실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대신 주기 위해서 왔다. 분명한 진술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또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성인들도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공자의 제자, 가장 이 공자의 이 제자 중에서 가장 정말 공자가 사랑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일찌감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에 따르던 제자가 묻습니까? 묻습니다.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자가 얘기를 해요. 야, 살아있는 삶도 모르는데 죽음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석가모니는요, 원래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철학입니다. 삶에,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이 이 종교로 만들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석가모니도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어요. 왜? 모르니까.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와 죽음과 죄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연하게 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는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기 그 밤에 이 빵을 찢어주시면서 말해요. 떡을 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잔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나는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해방과 치유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그의 삶을 예언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분은 그 말한 대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기념할 필요도 없어요. 이날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한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니요. 제자들 그 측근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모든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봤던 그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나도 잡혀 죽을까봐. 나도 같이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오직 한 명의 제자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제자들은 와보지도 않았어요. 다 무서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마리아가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가로 갔는데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달려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보였고 예수님이 누였던 곳에 세마포만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이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훔쳐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어야 됐어요.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나 그 위정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죽여야 될 인물이었어요. 왜?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논란이 됐어요. 구원자, 메시아, 수많은 군중이 따르는데 신성 모독에다가 죽여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죽일 수밖에. 빌라도가 얘기하잖아.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넘겨주잖아요. 정치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던. 그럼 누가 그 예수의 시신은 보존돼야 됩니다. 왜? 죽었다고 그가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보이려면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사를 세워서 그 무덤가를 지키는 겁니다. 못 훔쳐가게. 근데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시체를 훔쳐갔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체를 훔쳐갔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이 진짜로 비었습니다.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제 했는데 어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고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 이 시신 어디 갔냐?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 좀 해. 그리고 그들을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했을까요? 왜? 예수가 죽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궈놓고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누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했으니 로마의 병사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굴 찾아다닐까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쫓아다니니까 제자들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갔다가는 몰매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꽁꽁 숨어가지고 문 잠가놓고 가만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달달달 떨면서.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누가 시신 훔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닌가? 야 이러다 우리 잡혀 죽게 생겼다. 발발 떨면서 무서워서 문 잠가놓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잠겨진 문 사이로 예수님이 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고난을 받고 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심장이 관통되고 폐가 관통이 돼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분이 딱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깜짝, 과연 이게 진짠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짠가? 맞나? 저게 맞아? 예수님 맞나? 근데 어때요? 눈으로 직접 보니까 진짜 살아나셨네. 아니 진짜 살아나셨네? 진짜 주님이시네? 아! 거기서 그냥 제자들이 믿음이 확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 제자들이 걸어와서 예수님이 또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진짜 봤어, 우리가. 여기 오셨다가 우리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사라지셨어.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미친 지랄도 연병을 한다. 말이 되냐 임마. 생각 좀 해봐.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야, 너 어찌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직접 보고 이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셨겠죠? 도마가 있을 때에 홀연히 또 거기에 샹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와서 여기에 네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와서 여기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거기서 도마가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도마는요, 믿음이 없어서 직접 가서 넣어봤어요. 손가락 잡혀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그리고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져봤으니까, 내가 넣어봤으니까 너희들은 확인 안 해봐도 돼. 그냥 내 말 믿어.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넣어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여기 성경은 500의 형제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저기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수는 죽었지만 여기 지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냐? 당신들 받지 않느냐? 많은 사람은 죽었지만 지금 현재도 예수님을 만난 여기 다수의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바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짜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예언이에요. 이 마지막 남은 예언을 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때가 되면은 그때가 온 줄 알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뭘 약속했느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이후에 망한 이후에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후에 몇 년도에 이 국가가 새로 생성된지 아세요? 1948년도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니죠. 하마스 이 조직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이 뜨겁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은요,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몇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몇 군데가 더 터질지 아세요?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분단국가고 휴전 중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예요? 기상이변이고 재해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지구가 뭐예요?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한계점을 30년을 보고 있다고요. 30년이 아니죠. 3년.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시베리아와 이 동토, 시베리아 그 북극 남극이 녹고 있어요. 빙하 지대가 지금 녹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녹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에베레스트도 다 녹고 있대요. 에베레스트가 녹으니까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 옛날에 몇십 년 전 묻혔던 시신들이 다 드러난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가 문제예요? 시베리아 동토, 영구 동토란 얘기는 영구적으로 얼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녹고 있어요. 그 땅이 심각한 문제, 그 동토가 녹으면 그 동토 아래는요, 메탄가스,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의 저장 창고입니다. 동토가 무너지면은요, 어마어마한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면 지구온난화를,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은총이 내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가 사는 세상도 참 너무나 빨리 변해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지, 문명과 모든 과학, 인류, 기술들이 발전해 갈 것이고 그에 따른 것만큼 지구의 수명도 위태위태해서 도대체 어디가 종착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말하는 이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고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전쟁이 터져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우크라이나 살기 좋은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런 세상 속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도시들이 파괴되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오늘 그 해가 가까이 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진짜 신이 누구인가,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구원 받아야 될,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신이 누구인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을 보았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없는 삶은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은 모를 거예요. 요즘 다 LED등이라. 이 전구가 옛날에는 필라멘트가 있어갖고 이게 자주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빛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코드 빠진 뭐요? 배터리 떨어진 아이폰과 같다.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아이폰 많이, 배터리 떨어진 아이폰과 같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요, 그만큼 허무하고 그만큼 소망이 없고 정말 끈 떨어진 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요 위로요 힘인지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구원과 생명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구원하시고 오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영원한 생명을 갖고 저 부활의 능력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에 어느 곳 있든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